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평안하셨다면 다행이네요. 여러분이 평안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인용했던 로마인들의 안부 인사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면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안이 더욱 샘솟는 날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의 사랑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제껏 내 것이라 여기고 살아온 것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사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있는 곳, 가정, 일터에서 사랑하는 자로,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각자의 처소에서 나와서 다시 만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기뻐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의 사극을 다들 한 번쯤 보셨죠? 사극을 보면 이리 오너라 하는 대사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 양반이 대문 밖에서 자신이 온 것을 알리면서 그 집 하인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죠. 이리 오너라 소리를 들으면 하인들이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리 오너라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난주까지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1장에서 3장에 걸쳐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블레셋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이 지중해 해변에 오래전부터 정착해 살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해 훨씬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하고는 위치상 가까워서 자주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시려고 이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 이 전쟁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이라는 장소에 모여 이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민족이 이제 드디어 맞붙게 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에 나오는데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이스라엘 군사 4,000명 정도가 죽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기운이 빠져 패잔병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시 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장로, 이스라엘의 어른들이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게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난 상황을 보고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정확한 신앙의 통찰, 우리들이 배울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질문 가운데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패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왜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통찰은 이 질문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강하다 하는 그들의 신념을 또한 우리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패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그들의 믿음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어른들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결과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패배의 결과를 주셨을까 하는 아주 정확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정확한 질문을 가지고 최악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내린 그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3절 후반절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최상의 질문을 해놓고 최악의 처방을 내리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궤만 가져오면 그것이 자동으로 자기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대신 싸워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상황에 맞지 않는 최악의 처방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줌으로 온라인 순모임을 하는데 순장님이 제게도 기도 제목을 물어봐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저 공허한 위로를 남발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김지혜, 최지혜, 박지혜 같은 이 많은 지혜들과 함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 지역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 법궤가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다음번 전쟁에 대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참 기가 찬 발상이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법궤라는 그 조그만 나무 상자에 갇혀서 누가 옮겨줘야 움직일 수 있고, 법궤가 가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고, 열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주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이리 오너라 하면 하인처럼 와서 문을 열어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그러나 그 시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이용할 신이지 섬기고 순종할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저 일반인들이 우상을 대하는 그런 태도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 하면 오고 저리 가거라 하면 뒤로 물러나 법궤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알라딘의 지니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법궤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들어오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자신감이 이스라엘의 군사들 가운데서 막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천만 원짜리 부적을 속옷에 붙이고 집을 나선 사람처럼 뭔가 막 알 수 없는 힘이 나고 문제가 사라질 것 같고 승리가 확실해질 것 같은 그런 헛된 기분이 든 것이겠죠. 5절에 보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치고 흥분을 했던지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에서 함성이 터진들 그것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외친 환호는 되려 적들을 단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함성 소리를 듣고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군사들이 4천 명이나 죽었는데 저 법궤 하나 들어왔다고 이스라엘에서 땅을 울리는 진동이 터진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일단 처음에 이 블레셋 군사들이 겁을 먹은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뭐 쟤네 갑자기 왜 그러냐? 이러다 우리가 당하겠다. 우리 지면은 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될 텐데 너희들 그러고 싶냐? 그게 아니라면 우리도 남자답게 싸우자 하고 자기들끼리 전의를 다지며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전의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블레셋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이 이번에도 이기게 됩니다. 처음 싸웠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3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군사가 여기서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군사는 다 도망을 가고 그 신통하게 여기던 법궤는 그저 그런 나무 괴짜기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빼앗기고 마는 참패와 굴욕을 오늘 이스라엘 군사와 백성들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졌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강대국이자 문명국가였던 애굽을 그들은 탈출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을 비롯한 많은 민족들과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강대국인 이 여리고를 무찌르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싸움이 전력과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늘 교육시키셨습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급하다고 그분을 이리 오너라 부르지 않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승리의 전략이고 내 승리의 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싸움의 승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등한 종교는 신을 다룰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매년 음식을 차려주고 혹은 지성으로 기도를 하고 중요한 일정을 잡을 때 물어보고 화가 나면 달래주고 하면서 신을 다룰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가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가장 첫 번째 책인 이유는 이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원리와 움직임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생명과 생애 그리고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창조를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피조물일 뿐인 우리들 중 누구도 하나님을 얼레거나 달랠 수 없는 그분을 거스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렵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한 수를 떠다 놓고 빈다고, 돼지 머리를 차려놓고 방울을 흔들면서 이리 오너라 한다고 오는 것은 귀신이나 마귀에게나 통할 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조차도 그분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시중에 나온 무슨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다 응답받는 기도, 파워의 기도하는 그런 책 제목을 우리가 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극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신 계획을 바꾼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제목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그러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로, 그 리더십들이 내렸어야 하는 바른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데려오라는 결정이 아니라 그 법궤 앞으로 모두가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과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과 그들이 법궤를 옮겨온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점 필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믿습니다. 누구도 그 어떤 종교 행위도 하나님을 불러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그 어떤 종교 행위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법궤에 담겨지실 수 없듯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담겨질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작은 내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오셔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이지,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그분께 드린다라고 그분을 데려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수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통째로 외운다고 그분이 당연히 내 삶에 오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인간의 노력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더스데이에 삐뚤삐뚤한 글씨이고 엉성한 색칠이지만 그 편지를 받고 감격을 하고 이 편지가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라고 외치는 그 부모의 은혜를 통해 자녀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천사들의 것보다 뭐가 그렇게 낫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약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와 절박한 예배가 위대하신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40일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 행위에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분을 움직여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도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 한 달 정도를 인도의 전역을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야 하는 그러한 코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 인도에 들어간 지 일주일쯤 지나지 않아서 언어도 모르고 인도의 지리도 모르는데 기차를 타고 인도를 한 바퀴 돈다라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면서 또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때 이 한 달을 안전하게 지켜준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손에 들려있던 여행 가이드 책자였습니다. 그 책자 안에는 잠잘 곳, 또 어디에서 정말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또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모든 정보가 자세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그 책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훈련을 받는 6명의 또 팀원들은 안전하게 그 시간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어느 지역을 갈 때에도 가이드를 따라가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뭐 길도 모르면서 난생 처음 간 그곳에서 뭐 저 길이 아름답고 저 길이 좋겠다, 저 길로 갑시다 하면서 가이드를 보고 이리 오너라, 나를 따르라 하면 어떠한 위험을 당할지 모르죠. 가이드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뭐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말을 해주기도 하겠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절대 이리 오너라 한다고 해서 가이드가 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1초 앞, 1분 앞을 먼저 살아본 적도 없고 예견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일어나고 지혜가 많으신 어르신들조차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경우는 평생 처음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처음과 끝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불러와서 내 막힌 길을 열어달라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길이 막히고 두려우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모든 길과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그분을 불러내오는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들으면서 나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장하는 시간,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참된 태도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마지막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예수님의 기도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에서 참패하여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누가 옮겨다 준 것도 아닙니다. 다리도 없는 그 법궤가 블레셋의 다섯 부족을 돌아다니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강력하신 존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두려움을 가지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블레셋 다섯 족속들에게 완전히 가르치시고 교육하신 후에 스스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법궤가 떠다니고 날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오늘 이 에벤에셀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참패당한 장소였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 에벤에셀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은혜의 장소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옮겨오고 싶은 욕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저 그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분을 불러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 나에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그러한 거래를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안에는 불쑥불쑥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그분을 내 삶에 불러들이려는 그러한 욕망에서 우리는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천국의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승리는 우리가 무엇을 지혜롭게 하나님께 요구하는가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이 오늘 내 삶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교회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의 회복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가, 이 나라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한 기도를 그분 앞에 드려야 하는가, 그 마음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듣고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분이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반응하여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불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더 겸손해지는 한 주,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마땅한 보상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내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저희와 저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리 오너라 하시면 정말 이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현숙한 여인들의 한 주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